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 나의 사랑과 고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의 마음을 좀 담아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준비해놓고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예, 제가 일부 설교하니까 반응이 차갑더라고요. 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사랑의 마음으로 열린 귀를 가지시고 말씀을 좀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이지요.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교회가 때로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고민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나요. 막 감사가 일어나고 고마움이 느껴지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요. 막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데 반대로 늘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민의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고민의 마음. 저만 그럴까요? 당연히 교회를 생각하며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고민의 마음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고민해 보셨나요? 그 사랑하는 교회가 때론 고민의 이유가 되기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우리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도들의 그 신앙의 색깔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색깔, 그 신앙의 색깔이 뭐 일치되지 않아요.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63년의 역사 속에 교회가 세워오면서 다양한 분들이 교회를 일구어 왔습니다. 우리 중에는 부모님 때부터 우리 양정교회를 출석했고 단 한 번도 양정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분도 계세요. 예,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모태 신앙인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불신 가정에서 온갖 핍박을 견뎌 이기면서 여기까지 신앙을 지켜온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신앙의 배경이 다른 분이 있지요. 예. 장로교회에서 자라서 장로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해온 분도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감리교, 어떤 분은 침례교, 어떤 분은 성결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을 배워서 여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예. 저희 집안은 대대로 성결교 집안입니다. 성결교 집안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오로지 그냥 통합측 학교만 다녔습니다. 예, 통합측 학교에만.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통합측 대학 다녔고 대학원 다닐 때도 통합측 대학원 다녔고 다 통합측에 속해 있는 우리 장로교 통합측에 속한 학교만 공부를 했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오묘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통합측 교단의 목사로 세우시려고 일찍부터 그렇게 통합측 교단의 신앙의 정통성을 밟아오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 신앙을 배운 그 어떤 배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장로교회 배경이 있는 분들, 성결교회 배경이 있는 분들, 감리교회 배경이 있는 분들, 침례교회 배경이 있는 분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얼마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 일은 예상이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누구나 다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고민이 돼요. 지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죠. 그럴만도 하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를 수도 있지. 저분의 신앙의 스타일과 나의 신앙의 스타일은 다를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갈등을 야기하고 서로 갈등을 느끼고 있으면 솔직히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을 주장해야 할까요? 그러면 조금 해결이 될까요? 어떠세요? 신앙의 스타일, 신앙의 색깔이 다른 분들이 다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의 배경을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는 이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교회가 교회 건축을 끝냈는데 어떤 교회인이 그랜드 피아노를 이렇게 헌납을 했습니다. 기증을 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올릴 거냐 밑으로 내릴 거냐. 어떤 장로님은 위에 올리자, 어떤 장로님은 밑으로 내리자. 서로 심각한 대립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서로 감정이 상해서 한 장로님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우연찮게 그 두 장로님이 마트 앞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옛날 일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그때 제가 피아노를 위에 올리자고 했나요? 내리자고 했나요? 서로 고개를 갸우뚱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예요. 위에 올리든 밑에 내리든 그렇게 중요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서로 마음에 감정이 상한 거예요. 의견이 대립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신앙의 색깔이 너무도 달랐어요. 대표적으로 두 부류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두 부류는 바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있었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두 부류가 만나면 늘 갈등이에요. 늘 다투어요. 편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음식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아마 유대인 출신 성도들 가운데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주장했을 거예요. 이방인 출신 성도들 가운데는 뭐 괜찮아, 뭐 음식인데 뭐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늘 편안하게 먹었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만나면 다투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묻는다면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나뉠 거리요. 어떤 분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 괜찮지 않습니까?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좀 긴데요. 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허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라 세상에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 해도 큰 죄가 아니다, 큰 문제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식은 결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의 8절 말씀해 보세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음식이라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붙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붙여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제한받지 않아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음식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본문의 말씀의 9절입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혹, 이 말은 뭐냐면 혹이라도 믿음이 약한 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껄끄러움이 생긴다면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일이에요. 신앙적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잘합니다. 우상은 허상에 불과하다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지고 미신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사할 때 보세요. 그저 편한 시간에, 그저 자신의 시간이 되는 시간에 이사하면 돼요. 그런데 꼭 손 없는 날을 찾아요. 손 없는 날을 찾는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장례가 나도 장례식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와 미신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묶여 살아요.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말이에요. 왜요? 사람마다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 지식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갈등으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수많은 제물이 바쳐졌어요. 수많은 제물이 바쳐졌어요. 물론 대다수의 그 제물들은 그 당시에 사제들이 먹었지만 너무 많은 제물이 바쳐지기 때문에 그 많은 제물을 이 사제들이 다 먹어 치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시장에 내다가 팔았어요. 시장에 다 내다 팔았어요. 다시 말해서 당시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대부분 다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한번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다시 돌아와 있는 제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어떤 이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전혀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졌겠어요.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먹도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를 그렇게 했겠어요. 갈등이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수없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먼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소위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 큰소리치는 사람,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큰소리치는 그 사람들에게 권고합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지식과 사랑의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지식으로도 사람을 대할 수 있고 사랑으로도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식으로 사람을 대하십니까?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린 다 이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이 경계선에서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기울어지면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얄팍한 지식, 어쩌면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식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지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대부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고 미신에 묶이는 거지요. 그래서 지식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행하면 몇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단 말이죠. 첫째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1절 전반절의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식으로 행하는 것은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대신에 나를 훨씬 더 좋게 여겨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지식으로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득하다면, 모두가 다 똑똑한 그 지식으로만 행동하는 사람들로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똑똑하다면, 모두가 다 지식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두가 다 그렇다면, 그래서 교만한 지성보다 겸손한 마음이 교회에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때론 남보다 더 안다는 것이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성도들 간에 더 어렵게 만들어요. 좀 모르면 가만히 있을 텐데 좀 안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아서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를 했는데 후에 지나고 보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된 지식을 가졌거나 또 편향된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먹게 돼요.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것은 우상의 재물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결국 음식을 먹는 것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것이 되고 결국은 양심을 더럽히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이 되고 결국 그것이 상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경험한 일인데요. 어떤 장로님이,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 장로님들은 그러지 않은데 제가 경험한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길거리에서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셨어요. 물론 장로님 자신은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내 믿음 생활과 전혀 상관없다, 전혀 문제없다, 아주 자유롭게 생각하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그 길을 걸어가던 새 가족이 보게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술을 마셔? 교회 다녀도 별 수 없네? 다 똑같네?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교회를 세우고 사랑이 다른 사람을 격려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라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식이 있음에도 그 지식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약한 이들을 배려하면서 스스로 절제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필요하면 자신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을 가리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식을 사랑 안에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 모두가 지식을 사랑 안에서 사용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지식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마음이 상하거나 또 마음의 실족함을 얻는다면 오히려 지식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다른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스스로 절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요.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식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교만함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놀다가 방바닥에 놓아두었던 유리컵을 발로 차서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가, 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컵인데 왜 조심하지 않고 발 깨뜨렸어? 꾸중을 합니다. 신문을 보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아버지가, 당신은 왜 여태 그걸 가만히 거기다 놔둬서 깨지게 만들어? 그렇게 아주 나 역정을 냅니다. 그러한 소란한 소리에 낮잠을 설친 시어머니가 어째 집구석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냐?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이를 걱정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혹 다치지는 않았는지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알고도 유리컵을 깨뜨렸을까요? 유리컵이 거기에 놓여 있는 줄 뻔히 알면서 발로 차서 깨뜨렸을까요? 엄마가 그냥 놀다가 깨뜨리라고 컵을 거기에 놔뒀을까요? 시어머니가 낮잠 주무시는 것이 못마땅해서 큰 소리로 역정을 내고 있을까요? 모두가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보다 또 술을 마시고 안 마시기보다 진짜 더 큰 문제는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일이 결국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충분히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고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충분히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지식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동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혹 내 지식이, 혹 내가 지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실족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겠노라. 놀라운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지식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앞서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중에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말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아픔을 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듯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해 오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충분히 자기 철학이 있었고 자기 신학이 있었고 자기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형제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배려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왜요? 그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멸망하게 되게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라 말합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바울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움으로 사랑으로 치유하며 화해케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나의 사랑과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고민의 이유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지식은 많고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가면서 안타까움 속에 갇게 되었습니다.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만약 거기에 사랑이 결핍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지식만 가지고 옳게 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형제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을 지식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지식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단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자신을 바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대상을 이루고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사건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가시어 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한 번 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저는 교회는 지식보다 사랑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덮어주십시오. 감싸주십시오. 그래야 나도 덮음을 받고 감싸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사랑 안에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에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을 더함으로써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결국 우리 양정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어 자유하게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덕을 세우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교회 나의 사랑과 고민이라는 주제에 맞게 갈등의 원인을 없애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 나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